오늘은 설교의 제목은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려놓음 하면 한 책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이용규 교수가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게 되게 되면 다음 글귀가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이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용규 교수는 이제 하버드 대학 생활과 몽골 사역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선교 생활을 하고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이 내려놓음의 책입니다. 그의 공부와 선교 그리고 가정 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 얻게 된 깨달음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려놓음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한 저자의 고백과 같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득권을 내려놓아라 라는 제목을 썼다가 제가 조금 완곡한 표현을 쓰기 위해서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득권이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하다 보면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기득권을 향해서 가는 것은 보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으로 가야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와 정치계 그리고 경제계도 기득권 싸움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계는 어떨까요? 종교도 기득권 싸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가 기득권만을 목표로 삼고 그곳을 향해 달려간다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동일했습니다. 그 당시도 동일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젠 예루살렘에서 이젠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젠 마지막 사역을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십니다. 공관복음 기자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의 맨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그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인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6절까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이 공간복음 저자들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성전 정화 사건의 배치는 약간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 사역 중 맨 마지막으로 배치하였다면 요한복음은 주제적으로 묻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앞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즉 참성전이 누구신지 소개하기 위해서 그 성전 정화 사건을 앞에 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전 정화 사건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모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의 시대적인 배경을 간단히 보고 오늘 본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고요. 또한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한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게 되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최소 3일 정도가 걸리게 되어지죠. 요단강을 두 번 건너야 하고요. 가다 보게 되면 뭐 여리고성 지역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험하기 때문에 강도도 많이 가끔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지나가게 되다 보면 또 그 광야 그 빈들을 또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은 명절 때가 되게 되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다 보니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재물을 그 집에서부터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그 재물을 사냐면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 재물을 사기 시작을 합니다. 재물을 사려고 이렇게 돈을 좀 챙겨서 그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지역은 경제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 돼버리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근처에 가게 되면 시장 아고라에서 그 재물을 사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그 재물을 가져가게 됩니다. 사진을 하나만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그때 헤롯 성전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 제가 보는 지역에서 왼쪽이 이방인의 뜰이 그 예루살렘 들어갈 때 맨 처음 성에 들어갈 때 맨 처음 맞닥뜨린 곳입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문에 들어오기 전까지 원래 그 시장이 굉장히 상업이 발달이 되어 있었겠죠. 거기서 재물을 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그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들어가게 돼서 재물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이 그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들어오게 됐냐면요. 성전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자리세가 어디가 가장 비쌀까요? 각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비쌀 텐데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특혜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특혜를 누가 줬을까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할 수 있는 특혜를 과연 누가 허용을 했을까요? 이방인의 뜰까지 정복하게 돼버린 그러한 장사꾼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허용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교사들이었습니다. 즉 성전 정화 사건의 사건은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 사람들을 쫓아냈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 허용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부패에 대한 예수님의 꾸짖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책망의 일이기도 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젠 그들을 내쫓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는데요. 제가 이걸 약간 직역을 해봤는데 어떻게 직역을 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는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시작했냐면요. 밖으로 던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성전 바뀌겠죠. 내쫓아냈습니다. 내쫓아내기를 시작하셨는데 성전에서 파는 자들과 그 성전에서 사는 자들을 그리고 파괴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을 그리고 파괴하였습니다. 뒤엎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고 파괴하고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와 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건 미완료 시제를 썼다는 것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반복적으로 그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인데 구약 인용인데요. 이사여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우리가 이사여서 56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이사여서 56장 6절부터 8절까지요. 네, 준비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됐나 봅니다. 어쨌든 예, 이사여서 56장 7절에 보게 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는 그 이사여서의 말씀을 인용했고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너희들이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본문 말씀이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했었던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었던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곳 그곳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려놓은 것을 너희들이 사유화시켜 버렸다. 너희들의 것으로만 만들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을 하면서 그 말씀하셨던 것이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 주 70년도에 실제로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는 티토스 장군에게 그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파괴되게 됐고요. 70년 4월에 유대 절기를 지키는 때를 시점으로 총 공격하여서 8월 28일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죽으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인 이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유는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논의가 시작된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가 없었어야만 합니다. 항상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의 반응은 그 복음을 들은 자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미움이 생기고 정말로 오히려 핍박이 생기는 것이 또 하나의 반응으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불편하여져서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본문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보시면 그게 드러나는데요. 그의 가르침을 보고 누가 놀랐냐면요, 모든 무리들이 놀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만 이 그 예레미야 이사야서와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시고 나서 그 이후의 말씀이 18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여기까지는 이제 대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죽일까 하고 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뒤에 다시 읽을게요. 시작.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실은 그 원어를 보게 되면 가르라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그 중간에 쓰게 됩니다.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까 할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그들이 놀라는 반응을 보고 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예. 무리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멸망하면 안 되지, 이곳이 바로 기도해야 되는 곳이구나, 아 맞다,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 것을 보고 나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오히려 예수를 지지할까 봐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공든탑이 어떻게 될까 두렵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될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만 나쁜 사람일까요? 율법 교사들만 나쁜 사람들일까요? 그들에게만 우리가 욕하면 끝이 나는 걸까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진 않나요? 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예수를 죽이고 있진 않는가요? 오늘 결론으로 들어가서 내려놓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마무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십계명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상이란 수단이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우상이라고 설명하시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있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얼굴과 우리 얼굴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내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진짜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우상을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요? 일제강점기 시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시대에는 신앙의 선배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기 위해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로마 압제 시대 때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님만을 섬긴다는 이유로 핍박과 순교를 당했죠. 제가 섬기고 있는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미얀마 기독교 청년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에서 멀어진다고 합니다. 핍박을 당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불교로 바꾸게 되면 조금 더 혜택을 얻을 수 있겠죠. 이 시대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인 바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와 내 앞에 사이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대를 지나서 탈근대화가 되면서 우리는 어디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개인주의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다릅니다. 개인주의는 굉장히 좋은 윤리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제가 국어사전에 쓰여있는 걸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인데요, 개인과 권위와 자유를 중히 여겨 개인을 기초로 하여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 윤리주의라고 합니다. 개인의 권위와 자유를 중히 여기는 거죠. 즉 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중요시 여긴다, 다른 사람도 중요시 여기 때문에 내 것도 역시 소중한 거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인정해 주는 게 개인주의의 되게 중요한 가치예요. 그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요, 그게 바로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영어는 오토노미인데 그게 아우토스 노무스에서 유래된 겁니다. 아우토스는 자기 자신, 노무스는 율법.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율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개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 되어져 버린 거죠. 네. 자율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아닌 그 자리로 내 자신이 차지하고 있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만약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절대적으로 나만을 위한 것이 어쩌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절대 우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나 혼자만이 여기는 그것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한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결론의 말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이건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을 주장하곤 한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소유. 그렇게 내 것 챙기기에만 골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 이때 영적인 어린아이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하여 선뜻 순종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진정 내려놓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실까? 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게 되면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 기득권을 포함한 나의 생각까지도 잠시 내려놓고 비우게 되면요, 더 큰 그리스도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그것을 내려놓고 비우게 되면요, 어쩌면 성령 충만함으로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상의 성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내가 가득 채워 있지 않나요? 내가 또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오늘 주 앞에서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놓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꼭 쟁취해야 되는 것을 향해서만